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29일 루캉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시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러시아 우파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이 현지에서 8일에서 9일 열리는 제7차 브릭스 정상회의와 9일에서 10일 개최되는 제15차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를 찾은 장가오리 중국 부총리와 회담해서 브릭스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우파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초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대전 승전 70주년 열병식 참석을 겸한 러시아 방문에 이어 두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르윈 오 미얀마 공군 참모총장이 중국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미얀마 공군의 오폭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얀마 대통령실 고위관리를 인용해 마웅마웅 캬오 준장이 새 공군 참모총장에 임명됐다면서 교체 시기는 분명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얀마 전투기들이 지난 3월 미얀마 중국 국경 인근 코캉 지역을 폭격하는 과정에서 폭탄 3발이 중국 마을에 떨어져 주민 4명이 사망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얀마 군부의 인사이동이 여전히 비밀스럽게 이뤄진다며 이번 인사를 오폭 사건에 대한 문책으로 이해한다는 공군 관리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미얀마 당국은 사건 직후 오폭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후 중국 측에 공식 사과를 표명하면서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었습니다. 이란과의 핵협상이 당초 마감 시한인 30일을 넘기게 될 것이라고 협상 당사국 가운데 한 곳인 프랑스가 밝혔습니다.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추가 마감 시한 일정을 의도적으로 정하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파비우스 장관은 이란이 서방의 제재 해제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등 일부 요소들에 대해 특정 의문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요 6개국 역시 일부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파비우스 장관은 다만 프랑스가 어떤 합의든 강력한 효력을 발휘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165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헌법학자와 작가 등으로 구성된 전쟁을 시키지 않는 천인위원회는 29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담은 안보 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165만 8,900명의 서명을 중참양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날 제출된 서명들은 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서명 동참을 호소해 모은 것입니다. 이 서명은 앞서 지난 23일 총리 관저에도 전달됐습니다. 푸에르토리코가 72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파디아 푸에르토리코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가르시아 주지사는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채권단의 채무 상환 기한 5년 연장 등 많은 이해와 양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세금 인상과 연금 삭감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만큼 채권자들도 희생을 분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르시아 주지사는 빚을 갚을 수 없다며 정치가 아니라 수학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푸에르토리코를 미국의 다른 어떤 주보다 주민 1인당 채무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주정부와 마찬가지로 파산을 신청할 수 없고 채권단과의 협약을 통해 오랜 복잡한 방식으로 빚을 갚아가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독극물 주사를 통한 사형 집행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29일 찬성 5대 반대 4로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진정제의 일종인 피다졸람을 통한 사형 집행은 미국 수정헌법에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현철입니다. 6월 30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사실상 남북 간 해상 경계선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제기구가 그 NLL이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기능해왔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서해 NLL을 인정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고려항공의 영내 취항을 계속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고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사실상 남북 간의 해상 경계선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제기구가 NLL의 실질적 효력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검찰부는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예비조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ICC 검찰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법적 효력이 없는 선이라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1953년 말 휴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이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NLL을 인정하고 존중해왔고 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19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NLL의 효용성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기존에 합의된 NLL을 1999년 일방적으로 변경해 조선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국제기구인 ICC가 한국 정부가 경계선으로 삼고 있는 NLL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국제기구에서 서해 NLL 문제를 다루거나 평가한 일은 거의 없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ICC가 자체 판단으로 NLL을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공식 문서에 서술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ICC의 이런 판단이 NLL의 국제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긴 어렵겠지만 NLL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이 국제법적인 의미에서 경계선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가 그 NLL이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기능해왔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서해 NLL을 둘러싼 분쟁에서 그 나름대로 어떤 정당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뭐 요소 성격들을 충분히 또 지닐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남북한은 지난 1951년 11월 군사분계선 설정 당시 육상 경계선에 대해선 합의했지만 동서해안의 해상 경계선에 대해선 명시적 합의가 없었습니다. 이에 유엔군은 서해상에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을 고려해 NLL을 설정했고 북한도 1990년대까지는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999년과 2002년 제1차, 2차 연평해전과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사건이 이어지면서 남북한 간 본격적인 영토 분쟁의 무대로 변했습니다. 한편 ICC는 보고서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사건이 전쟁 범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3년 6개월에 걸쳐 예비조사를 벌였지만 ICC가 관할하는 전쟁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보고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을 위해서 북한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북한이 이를 철저히 무시해 충분한 조사 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강제로 조사할 권한도 없어서 앞으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될 경우 조사를 재개키로 하고 예비조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난 29일은 13년 전 북한군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하면서 한국군과 북한군 사이에 벌어졌던 전투, 즉 제2연평해전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한민구 한국국방장관은 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에서 제2연평해전은 승리의 해전이자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국방장관은 29일 경기도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의 추모사에서 제2연평해전은 북한의 도발을 한국군 장병들이 온몸으로 막아낸 승리의 해전이자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영예를 한치도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과시한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현지 국방장관이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며 승리의 해전이라고 규정한 것도 처음입니다. 한 장관은 이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호섭 한국 해군참모총장도 기념사를 통해 서해의 영웅들이 적의 기습공격에도 결연한 의지로 싸워 적을 물리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장은 이어 또다시 적이 도발한다면 처절하게 응징해 다시는 한국의 바다와 영토를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제2연평해전이 서해 NLL을 사수했다는 점에서 승리한 전투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나승용 한국 국방부 공보담당관의 29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제2연평해전 자체가 북한의 어떤 기습 도발에 대해서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서 물리친 그런 사안이고 또 아울러서 이를 통해서 NLL을 사수했다는 점에서 저희 군은 승리한 해전 전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이 열리던 지난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북한 경비정 두 척이 서해 NLL을 침범해 한국 해군의 참수리 357정을 기습 공격하면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선제 공격을 한 북한 경비정은 한국 해군의 대응으로 화염에 휩싸인 채 퇴각했고 북한군은 모두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투로 한국 해군에선 윤영아 수령을 비롯해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행동계획을 이 기구와 공동 수립했지만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아직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지난 26일 전체 회의를 마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제재조치를 지난 2011년부터 5년 연속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지난 2011년 2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기존의 주의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로 상향 조정한 뒤에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북한과 이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했으며 이 계획에서 발견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단속에 관한 자국의 문제점들에 관해 북한 측이 지난 2월부터 이 기구와 접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문제를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지난 2월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 회원국 권고사항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기업, 금융기관과 사업관계나 거래가 있을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자국 금융기관들에 권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으로부터 금융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계속 취할 것도 회원국들에 거듭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조치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환거래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하며 북한 금융기관이 지점 개설을 요청할 경우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회원국들에 경고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4개 나라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고려항공의 역내 취항을 계속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지난 25일자로 역내 취항금지 항공사 명단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모두 20개국 231개 항공사들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취항이 금지됐고 북한 고려항공을 포함한 8개 항공사들은 운항 제한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고려항공은 러시아제 TU-204 항공기 2대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들의 유럽연합 내 운항이 계속 금지됩니다. TU-204 항공기 2대는 취항이 허용되지만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고려항공과 함께 운항 제한 대상 명단에 오른 항공사는 이란 항공과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항공, 가봉의 아프리제트 항공 등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 11일 끝난 유럽연합 항공안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항공안전위원회는 28개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그리고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유럽항공안전청의 항공안전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 2006년부터 유럽연합의 역내 취항금지 항공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당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국제민간항공협약인 시카고협약의 규정대로 고려항공을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TU-204 항공기 2대를 도입하자 2010년부터 유럽연합은 이 두 항공기에 대해 제한적인 운항을 허용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전시작전권 연기 문제처럼 공식 회의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29일 한국 국회에서 한국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만나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또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왔을 때 미 행정부가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며 중동에 있는 국가가 원하기도 해서 어디에 두는 게 좋을지 미국 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퍼트 대사 이 같은 발언은 미국 국방부가 정식으로 협의를 요청할 단계가 되면 한국과 공식적인 협의 체계를 만들어 배치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가 북한의 대표적인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수용소 수감자 180명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탈북자 출신 정광일 씨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담의 노시창 기자입니다.
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떤 계기로 이번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보고서는 제가 2004년에 대한민국에 와서부터 준비한 거고요. 이미 전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보고서 자체를 제가 한글로 된 걸 여러 나라에 있는 북한 대표부에다도 보냈고요. 작년 GOI 조사할 때도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직 북한이 정확한 대답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수용소 자체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국에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가 들어온 다음 바로 제일 처음으로 아무래도 이걸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명단을 제출을 함으로써 사무소 자체에서 북한에 요구하여 이 수감자 명단을 확인 좀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보내게 되었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네. 이 요덕 수용소는 어떤 곳입니까?
저는 사실 북한에서 요덕이라는 곳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네. 북한 말로 관리소라고 하죠.
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2000년 4월에 요덕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 유덕에 가보니까 말만 들었지 정치범 관리소라는 게 그렇게 인간 생지역인 줄 몰랐습니다. 요덕에 가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약 제가 있던 구역이 서림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거기에 약 400명이 와서 일을 하는데 일부 보의원들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 몇만 명이 지금 여덕에 수감됐다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네.
네.
정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그곳에 수용이 됐습니까?
예, 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무역을 했습니다. 그 무역을 하는 과정에 중국에 자주 다니면서 다니는 과정에 무역을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하고 친분도 쌓고 그랬는데 그것이 나중에 발각이 되어가지고 제가 간첩 혐의로 요덕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 정 선생님은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나요?
수용소에서는 뭐 누구한테 휴식을 주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들어간 첫날부터 강제 노역을 당했습니다.
네.
하루 평균 16시간, 새벽 4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오후 8시까지 작업을 시켰습니다. 강제 노역이죠. 그 여름에는 옥수수 농사를 시켰고 겨울에는 벌목을 시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네. 북한 당국은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 선생님이 요덕 수용소를 정치범 수용소라고 부르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저희가 있던 구역이 요덕 구읍리 서림천 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요덕군 구읍리 서림천 구역이라고 하는데
네.
한 400명이 있던데요. 그 구역에 서림천 구역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명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왔더라고요. 사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엄청난 죄를 짓고 왔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한국 사람들하고 접촉을 했댔고 한국 사람들이 솔직히 밥을 사주면 밥 먹고 뭐 옷도 사주면 한국 옷을 올 때 선물로 주면 선물 받아서 입고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북한에서 보기에는 저는 뭐 아주 나쁜 놈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90년대 식량난으로 해가지고 배고프다고 불평을 해서 왜 배급을 안 주냐고 이런 불평을 자주 했다고 잡혀온 사람.
네.
그다음 명예훼손이라고 해가지고 최고 명예훼손이라고 해가지고 신문지에 있는 김정일 초상화를 깜깜한 밤에 베지도 않으니까 찢어가지고 담배를 피웠는데 나중에 그것이 명예훼손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네.
한마디로 김정일 그렇게 찢어가지고 담배 피웠다고 해서 잡혀 들어온 사람.
네.
일단은 말을 잘못해서 잡혀 들어온 사람, 그 다음에 사진을 찢어가지고 훼손시켰다 해서 잡혀 들어온 사람, 뭐 당의 방침을 제대로 받들지 않아서 잡혀 들어온 사람, 거기에는 도둑질을 했거나 뭐 그런 사람은 한미 경제범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 기독교를 믿었다고 해서 잡혀온 사람.
네.
그 다음 배가 고파서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을 가려고 하다 잡혀온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어떤 정치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게 그러고 또 15 관리소 자체를 관리하는 곳이 국가안전보위부 7국 15호 관리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국가안전보협에서는 일반 범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정치적 범죄만 다룹니다.
네네. 그 수감 당시 기억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했는데요. 180명이나 네. 되는 수감자들의 이름이나 나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실 수 있었나요?
제가 들어가서 한 6개월간 그냥 조장으로 일을 하고 그 후부터는 제가 반장을 했습니다.
네.
제 반장을 두 번에 걸쳐 했거든요. 반장을 왜 두 번에 걸쳐 했냐면 약 1년간 반장, 1년 조금 더 되게 반장을 하다가 1년 한 3개월간 반장을 하다가 또 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반장에서 잘려가지고 그냥 수감 생활을 하다가 다시 폐소돼서 수용소에서 나오기 전에 한 1년 정도 제가 반장을 하다 보니까 반장이면 작업반 명부라고 있습니다. 우리 작업반에.
네.
우리 작업반의 인원들이 이름이 뭐며 나이가 뭐며 전직이 뭐인가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네.
전직이 무엇 하던 사람이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이면 한 명씩 오라고 해놓고 그냥 너 뭐 왜 잡혀왔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다 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을 많이 했고요. 또한 제가 있던 서림천 구역에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4명이 더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5명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때 누구였지 몇 살이 그 친구 그때 몇 살이었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명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정치범 수용소라면 경비가 무척 삼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정 선생님은 어떻게 탈출을 하게 되셨는지 밝히기 어려운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가능한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탈출을 안 했습니다.
네.
탈출을 안 하고요. 제가 있던 구역이 혁명화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몇 년 사실 갈 때는 법적인 그 어떤 재판이나 절차도 안 받고 가는데 내보낼 때 되면 아 내가 3년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또 그 특히나 또 거기 들어와서 일도 잘해야 되고요. 일을 잘해야만이 그 시간에 내보냈지 일을 잘하면 그 시간에 안 내보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3년을 일을 하고 나니까 제가 나오기 전에 한 2개월 전에 국가안전보위부 7국 지도원이라는 사람이 담화를 했어요. 면접을 했어요. 면접을 했는데 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당에서 이제 믿어주니까 너가 나가서 다시 그런 죄를 짓지 마라. 이런 소리 들으니까 아 이제 내가 나갈 때가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저는 석방이 되었어요. 석방 시키는 방법도 북한은요. 저게 수용소 자체가 비밀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북한 시스템은 다 문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식량 정지라는 문서에 제가 405 군부대 노무자로 돼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제가 배치돼서 간 곳에 가서는 관리소에 있다 나온 사람이 아니고 군부대 노무자로 돼 있고 또한 제가 나오면서 서약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절대로 나가서 발설하지 않겠다는. 만약
아, 네.
발설할 때는 다시 잡혀온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네, 네.
네, 거기다 서약을 했고 또 제가 있을 때 당시 발설해가지고 다시 잡혀온 사람도 봤습니다.
네. 이 보고서는 최근에 개소한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에 제출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네. 처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북한이 무진애를 씁니다. 지금 심지어 뭐 북한 유엔 인권 보고서를 뭐 폭파하겠다고까지 협박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러지 못하겠죠. 그냥 협박이었지.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끌고 있는 단체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이거든요.
네.
저뿐만 아니라 저 같은 피해자 있는 것뿐만 아니고 가족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에. 이런 사람들 요구하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는 최종 목적이 이런 자료가 많이 모여가지고 나중에는 지금 김정은이를 ICC에 제소하는 게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많이 제출을 해가지고 북한 당국 자체가 또 정치범 수용소 존재 자체를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런 자료를 많이 제출을 해가지고 김정은이를 ICC에 제소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네. 자, 정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근 문을 연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의 요덕수용소의 수감자 명단을 제출한 탈북자 출신 정광일 씨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한 구청이 탈북자 등 결혼 이민 여성에게 다양한 음식 문화를 접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음식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요리 강좌 현장을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거 빼. 근데 항상 닭은 깨끗한 편인데 어디가 제일 들어냐? 요 날개 쪽이 제일 들어. 그럴 수밖에 없지. 여기서 이게 뭐가 자꾸 끼니까. 그렇죠? 이거를 항상 우리가 닭.
서울 성동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결혼 이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요리 강좌가 한창입니다. 한국에서의 다문화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나 여자가 국제 결혼을 한 경우, 또 탈북해 한국에서 새로 가정을 꾸린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결혼하거나 본국에서 결혼해 국내 이주를 한 경우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식생활 교육과 요리 강좌는 다문화 가족 여성들에게 다양한 음식 문화를 접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한국 생활 적응력 향상과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성동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유영희 팀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저희 다문화 어머님들이 평소에 요리에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가장 힘들어하셨던 부분이 요리, 음식에 대한 부분이셨는데 그런 요구도를 반영해서 저희가 2011년도부터 매월 한 번씩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뭐 교육 사업, 그리고 문화 사업, 다양한 사업들 많이 진행을 하는데 식생활 교육도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예요. 매월 이제 한 번씩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막 25명에서 30명 정도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막 어떤 분들은 식생활 교육 언제 해요? 하고 먼저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이달에는 한식 재료와 양념, 조리법 등을 다양하게 접목해 닭 육수를 활용한 칼국수, 닭볶음탕, 오징어 볶음 등을 만들 계획인데요. 요리 강사 윤자혜 씨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중급반하고 기초반이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여름에 잘 먹는 닭 요리를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닭 뼈를 갈라서 뼈로 국물을 내서 칼국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살은 살대로 닭볶음탕을 하고 또 이 한여름에 또 지금이 한창 조그만 오징어 맛있는 거 나오는 철이거든요. 오징어 볶음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김치를 다 하는 걸 제일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열무 오이 김치를 담글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닭 요리를 좋아하고 또 여름에는 특히 닭이 맛있어요.
윤자혜 강사는 본인이 외국 생활을 했을 때 요리가 외로움을 떨쳐내는데 큰 힘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바탕으로 이번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 자신도 미국에서 생활할 때 언어를 배울 때 어덜트 스쿨에 가서 요리를 배웠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생활 영어를 배우기가 참 쉬워요.
뼈는 뼈대로 끓일 거예요. 아까 살은 살대로 남겨놨죠? 뼈는 뼈대로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닭을 손질하는 손길이 분주한데요.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히려는 열의가 대단합니다.
마음이 들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아, 여기는 그냥 모시고 넣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한 번씩 넣고요. 네.
이거 막 힘이 막
1분 더 넣으니까
이제
실초 오시면 돼.
지금 씻어요?
네, 네.
결혼 초기에는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했다는 결혼 이민 여성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음식을 잘 먹게 됐는데요. 이제는 만들기도 잘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번 교육을 신청하게 됐다고 합니다.
좀 달라요.
어떤 면이요?
아, 매우고 한국 음식 매워.
한국 음식 매워요?
네. 처음 왔을 때 한국 음식 못 먹어.
아, 그래요? 지금은? 응.
지금 한국 음식 맞아요.
아, 지금
필리핀 음식 안 맞아.
지금 괜찮아요. 지금 한국 음식을 잘 먹어요.
몇 년 됐어요?
저는 지금 6년을 했어요. 아, 조금만 만드는 거예요.
조금 만들어요? 네. 어떤 음식 자신 있으세요? 내가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아, 제가 그냥 좋아하는 김치찌개 맨날 끓여 먹어요.
다양한 요리법을 배워 가족들에게 영양가 있고 맛있는 요리를 해줄 생각에 다들 열심인데요.
애기 아빠가 잘 먹어요. 그냥 아무도.
남편분이.
네. 좋아해요. 더 배우니까. 더 배우니까 더 좋아해요.
네, 열심히 배워서 우리 가족은 맛있는 거 해 먹어요.
식생활 교육이 진행되면서 요리의 종류도 또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성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윤영희 팀장의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한식,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한국의 음식을 배우는 걸로만 이제 주제를 했었는데,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의 다문화 그 사업들이, 결혼이민자분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 위주로 이렇게 사업들이 운영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도 이제 다문화, 에 대한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013년부터는 한식 외에 다문화 식재료 그리고 그런 조리법들을 활용해서 다문화 퓨전 음식을 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더 많은 호응도를 얻을 수 있었고, 올해부터는 이제 특히 가족들, 남편,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요리 시간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가족 요리 경연대회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항상 이거를 하면은 닭이 깨끗해지고 핀내 같은 게 없어져요. 깨끗해졌죠? 그러면 여기다 넣을게요. 같이 끓여서 닭 칼국수 할 때.
무슨 요리 또 이렇게 해야 돼요?
요거 두 군데다 끓이려고 그래. 동기는 그냥 다 갖다 먹어서
딱 볶지 말고 그냥.
한편 성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식생활 교육 이외에도 서울 나들이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 부자관계 증진 프로그램 및 한국어 교육,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등을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국가 부도 사태 위기에 몰린 그리스가 유럽연합이 실시한 추가 구제 금융안을 받아들일지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새 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협정 서명식이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그리스 경제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리스는 국가 부도 사태 위기를 피하기 위해 그동안 국제채권당과 추가 구제금융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당장 30일까지 국제통화기금 IMF에 18억 달러를 갚아야 하고요. 다음 달에도 줄줄이 더 큰 채무상환 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리스 정부는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빌려야만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의 추가 협상이 결렬되면서 점점 국가 부도 사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만일 이것이 현실이 될 경우 주변 유럽 경제는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증시도 이런 우려 때문에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 정부는 유럽연합이 제시한 추가 구제 금융안을 받아들일지 묻는 국민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요.
네, 앞서 협상이 결렬된 건 유럽협상이 제시한 추가 구제금융안을 그리스 정부가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유럽연합의 방안은 돈을 더 빌려주는 조건으로 재정 건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리스 정부가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청한 채무 한도 증액 요구를 국제채권단이 거부하기로 했는데요. 채권단은 그동안 그리스 정부의 요구대로 국제금융체 협상을 진행하면서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해 그리스 정부에 계속 돈을 빌려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가 협상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거부하기로 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가 부도 사태를 우려하는 그리스 국민들이 은행에 맡겨둔 돈을 찾기 위해 몰리는 등 큰 혼란이 발생했는데요. 그러자 그리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유럽연합이 제기한 추가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일지 국민들에게 직접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고요. 그때까지는 은행 영업을 중단하는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은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오는 5일까지 하루에 60유로라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네, 심각한 상황인데요. 국민 투표 전망은 어떻습니까?
유럽연합이 제시한 구제금융안은 그리스의 재정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금을 대폭 삭감하고요. 또 세금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그리스 좌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혀온 내용인데요. 현 좌파 정부는 긴축보다는 경제개혁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국민들의 손에 넘어왔는데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연금이 줄고 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국가 부도 사태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이 올 거란 우려도 겁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실시된 그리스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유럽연합이 제시한 구제금융안을 찬성한다는 답변이 44%로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반대인 30%보다는 많았습니다. 만일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의 구제금융안을 찬성하면 결국 구제금융안을 반대해오는 치프라스 총리가 사임하고 조기 총선거가 치러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거란 예상입니다.
네, 만약에 국민투표에서 반대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추가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 사태를 선언해야 하는데요. 그리스 정부가 경제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 통화, 그러니까 돈을 찍고 유로존에서도 탈퇴하는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경제개혁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지만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현재로서는 개혁이 성공할 거란 지지의 입장보다는 그리스 경제가 결국 붕괴되고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만일 그리스가 국가부도를 선언하면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의 국가부도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리스 경제 위기가 몇 년째 계속되면서 외부에서도 그리스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기 때문에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만큼은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29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증시는 그리스 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제히 폭락세를 보였고요. 한편 유럽에서는 그리스 외에도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그리스만큼은 심각하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리스 영향이 앞으로 이들 나라에서 도미노처럼 연쇄적인 위기를 불러올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관련 입장을 밝혔죠.
네, 잭 루 미 재무장관은 29일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그리스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그리스 정부가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 장관은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지 않고 유로존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루 장관은 또 채권단 중 하나인 IMF 크리스턴 라가르드 총재, 또 독일과 프랑스 재무장관과도 통화하고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백악관도 그리스가 유로존 안에서 개혁과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 경제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까?
그리스가 금융위기를 맞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있는데요. 크게는 정부와 경제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와 부동산 거품 등으로 인한 물가 인상 등이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5년 전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가 급하게 긴축 정책을 펴고 외부의 지원을 받았는데요. 세수가 줄면서 부채가 늘고 또 빈곤층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지난번 총선거에서 새 좌파 정부가 들어섰고요. 그런데 그리스 새 정부는 앞선 정부와 달리 국제 채권단의 기존 협상 내용을 일부 무효화했습니다. 또 채무를 깎아달라며 새 협상을 요구했는데요.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가부도 사태 위기에 몰린 겁니다.
네, 또 유로화 체계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유럽의 단일 통화 제도인 유로화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각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절하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날의 모든 상품 가격과 노동 비용 등이 단숨에 떨어지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경제회생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일 통화 제도에서는 이런 평가 절하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유로화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스에서는 지난 주말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요. 계속 유럽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에 남아있는 의견도 68%로 반대 25%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베이징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새 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협정 서명식이 열렸다고요?
네, 중국을 비롯해 인도와 러시아, 독일, 한국 등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창립 회원국 57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협정문 서명식이 개최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각국 대표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시 주석은 전 세계 57개국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통합과 협력 그리고 개방을 뜻한다면서 이런 다자간 협력의 정신 아래서 계속 노력한다면 성공적인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언제 출범합니까?
네, 회원국들이 협정문에 서명하면서 출범을 위한 준비는 모두 마쳤고요. 각국의 이제 비준 절차만이 남았는데요. 모든 회원국 비준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도 회원국 중 10개국 이상이 협정을 비준하고 비준 국가의 의결권이 50%를 넘으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목표는 뭔가요?
인프라는 한국말로 기반시설을 뜻하는데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아시아의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해서 각국의 도로와 철도, 항만, 통신, 에너지와 전력 등 기초시설 투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아시아는 현재 8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수요가 있다는 분석인데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당초 자본금 500억 달러를 목표로 했지만 참가국이 늘면서 1천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미국은 이 기구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미국 그리고 아시아의 경제대국인 일본도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두 나라는 기존 금융기구인 아시아개발은행의 최대 지분국들인데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의 경쟁기구로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각 기구들은 공식적으로는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앞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대해 운영의 투명성과 또 운영의 공정성, 또 환경과 노동 문제 등에서 국제적 기준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북한도 참여하지 않았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앞서 중국의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북한의 금융과 경제 체제가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한편 북한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수혜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고요. 또 외부에서 북한 경제에 관여하기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체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네, 새 금융기구가 생기면 참가국들의 지분율과 의사결정권에도 관심이 가는데요. 아무래도 설립을 주도한 중국의 지분율이 가장 크겠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자본금 1000억 달러 중 300억 달러를 출자하기로 하면서 의결권은 26%를 확보했는데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중요한 안건을 정할 때 회원국 투표를 거치는데요. 3분의 이상 투표에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중국은 의결권 26%를 확보했으니까요. 결국 거부권을 갖게 된 것인데요. 한편 중국에 이어 지분율이 높은 나라는 인도 85%고요. 러시아 6.7%, 독일 4.6%, 한국 3.8%였는데요. 한국은 지분율에서 전체 57개 창립회원국 중 5위, 아시아 국가 중에선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분율 3.8%는 지금까지 한국이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중 가장 높은 순위라고 하고요. 참고로 총 자본금 1000억 달러 중 지분율 3.8%니까 한국 정부가 출제해야 하는 돈은 38억 달러 정도입니다. 7억 5천만 달러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5년간 분할 납입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창립 서명식에 57개국이 참가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국가들이 참가를 희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역할과 창립국 참여를 통한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창립 회원국이 되면 창립 때부터 기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앞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차원에서 각국의 투자 사업을 정할 때 자국 기업이나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경제적 이득과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란 핵협상 소식 살펴보죠. 당초 핵협상 마감일이 30일이었는데 아무래도 마감일을 넘길 것 같다고요?
네, 당초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은 핵협상을 6월 30일까지 마치기로 했는데요. 이란 핵협상이 마감기를 넘겨서 계속될 것이라는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로랑 파비우스 외무장관은 마감 시한을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협상 장소인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한 미국 관리도 마감 시한을 넘겨서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란 외무장관은 귀국을 했다고요?
네, 이란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28일 이란으로 귀국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의 한 미국 관리는 우리는 항상 협상 대표들이 본국과 협의체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해왔다며 이는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말 자전거를 타다가 대퇴골 부상을 당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으로 귀환하지 않고 그대로 빈에 남아있는데요. 케리 장관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매일 전화로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란 핵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핵심 쟁점은 뭔가요?
네,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란 군 시설에 대한 핵 사찰 여부입니다. 미국은 우라늄 농축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이란의 군 시설과 민간 시설이 핵 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란은 민간 시설은 몰라도 군 시설에 대한 사찰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다른 쟁점은 뭡니까?
경제 제재 해제 문제입니다. 이란은 핵협상 타결과 동시에 모든 경제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해제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오겠고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25도. 신의주, 오전에 흐리고 비가 오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6도. 해주와 개성 모두 하루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4도입니다. 원산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19도입니다. 청진, 오전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2도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현철이었습니다. 곧이어 BOA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29일 루캉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시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러시아 우파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이 현지에서 8일에서 9일 열리는 제7차 브릭스 정상회의와 9일에서 10일까지 개최되는 제15차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를 찾은 장가오리 중국 부총리와의 회담에서 브릭스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우파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초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열병식 참석을 겸한 러시아 방문에 이어서 두 달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르윈 오 미얀마 공군 참모총장이 중국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미얀마 공군의 오폭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얀마 대통령실 고위관리를 인용해 마옹마옹 캬오 준장이 새 공군 참모총장에 임명됐다면서 교체 시기는 분명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얀마 전투기들이 지난 3월 미얀마 중국 국경 인근 코캉 지역을 폭격하는 과정에서 폭탄 3발이 중국 마을에 떨어져 주민 4명이 사망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얀마 군부의 인사이동이 여전히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며 이번 인사를 오폭 사건에 대한 문책으로 이해한다는 공군관리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미얀마 당국은 사건 직후 오폭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후 중국 측에 공식 사과를 표명하면서 재발 방지와 처벌을 약속했었습니다. 이란과의 핵협상이 당초 마감 시한인 30일을 넘기게 될 것이라고 협상 당사국 가운데 한 곳인 프랑스가 밝혔습니다.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추가 마감 시한 일정을 의도적으로 정하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파비우스 장관은 또 이란이 서방의 제재 해제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등 일부 후문에 대해 의문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비우스 장관은 이란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요 6개국 역시 일부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파비우스 장관은 다만 프랑스가 어떤 합의든 강력한 효력을 발휘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165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헌법학자와 작가 등으로 구성된 전쟁을 시키지 않는 천인위원회는 29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담은 안보 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165만 8,900명의 서명을 중참양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날 제출된 서명들은 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서명 동참을 호소해서 모은 것입니다. 이 서명은 앞서 지난 23일 총리 관저에도 전달됐습니다. 푸에르토리코가 72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파디아 푸에르토리코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가르시아 주지사는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채권단에 채무 상환 기한 5년 연장 등 많은 이해와 양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세금 인상과 연금 삭감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만큼 채권자들도 희생을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르시아 주지사는 빚을 갚을 수 없다며 정치가 아니라 수학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푸에르토리코를 미국의 다른 어떤 주보다 주민 1인당 채무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그리스 채무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29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들은 2% 하락했고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도 이날 개장과 동시에 전주 대비 1%가 떨어진 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증시들은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